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셔드리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중에 유대 땅,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 다윗이 태어난 땅에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영접했느냐 하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살 미만의 아기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을 반대하거나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다 알고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물으니까 헤롯 왕이 모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이 예언서를 쭉 펼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베들레헴아 너는 적은 성읍이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 성읍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태어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른 살이 딱 되셔가지고 공생애 사역을 이제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혼자 숨어 계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이제 사역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시작하셨는데, 제일 초창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고향 땅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사렛은 고향입니다. 고향.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웠는데 과부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땅도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중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기 땅에도 과부가 많은데 자기 땅 과부들에게는 하나도 찾아가지 않고 이방 땅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는 자기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 나병 환자들은 하나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수리아의 나병 환자 나만에게만 큰 기적을 베풀어서 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느냐? 자기 땅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얕잡아 보니까 자기 땅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고 그렇게 환자가 많아도 거기 갈 수가 없어서 이방 땅에 가서 그 약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를 내가 해방시키고 이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척 나타났는데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 목수인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마음속으로는 오 굉장한 말씀을 하네, 오 이것 봐라 대단한 야 큰 권위 있는 가르침이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목수 주제에 저런 말을 하다니 얕잡아 보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내몬 이스라엘 백성 그런 취급하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일곱 가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눈에 탁 뜨이게도 나올 뿐만 아니라 눈에 잘 안 뜨이게도 숨은 그림처럼 일곱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일곱 가지 기적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일곱 가지만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곱이 완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 인생, 곤고한 인생, 병든 인생, 비참한 인생, 정말 힘든 인생, 갇힌 인생에게 정말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이든지 무슨 어려움이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가지 기적만 절제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곱 가지 기록을 기적을 보면 차례대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얼마나 기쁘게 되었습니까? 정말 기쁜 잔치. 성경에 많은 잔치가 나오지만 진짜 기쁨의 잔치가 여기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 나라 귀족 천명을 왕궁에 초대해서 각종 금잔, 은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가 기뻤습니까?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의 혁혁함을 자랑하고자 전국 127도의 지방관과 장수와 귀족들, 대신들 다 모아가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장 좋은 의주를 내려서 그렇게 잔치했는데 그 잔치가 기뻤습니까? 기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만든 잔치는 기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포도주, 아무리 좋은 호텔, 아무리 좋은 유명한 사람들 모여서 잔치할지라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 다음엔요 죄책감만 있어요. 죄책감. 사람의 잔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